같이 기도하고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도 저희에게 이만큼 건강과 평안과 작은 믿음과 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곳에 모여 함께 예배의 단을 쌓고 온라인으로 온근 각처의 가정의 심령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길도 주신 것을 감사하며 하나님 저희가 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앉아 싸우니 말씀을 주셔서 조금 나누게 하시고 바르게 몇 마디 바르게 해석할 힘을 부족한 종에게 주시되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주시고 또 모든 심령들에게도 같은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께서 저희들 가운데 계시고 오늘도 일곱 영으로 온 땅 위에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뜻 이루심을 아오니 주께서 이루시고 영광을 홀로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레위기 4장 속죄제 1절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여 쓰되 그릇 범하다 그릇이라고 하는 말은 실수로 부지 중에 이런 뜻입니다. 실수로 부지 중에 범하여 쓰되 레위기 4장은 속죄제에 대한 규정인데 속죄제는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실수로 범했을 때 죄사함을 위해 드려야 했던 제사였습니다. 십계명에 계시된 하나님의 법들은 모든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며 죄는 그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지만 실수로 범한 죄와 고의적인 죄가 구별되었습니다. 고의적인 죄는 죽임을 당해야 했지만 실수로 범한 죄는 속죄제를 통해 용서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3절 보십시다.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에게 죄어를 입게 하였으면 그 범한 죄를 인하여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그 수송아지를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죽일 것이요 죄어를 입게 하였으면 죄얼 어려운 말이죠. 그냥 죄책 그렇게 우리가 뜻을 새기면 되겠습니다. 죄책을 죄의 책임 죄책 죄얼 죄책을 입게 하였으면 속죄제를 드려야 할 사람에 따라 속죄제는 네 경우가 있습니다. 첫째는 제사장의 경우입니다. 제사장을 위한 속죄제물은 수송아지였습니다. 여기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 정확히 번역하면 기름 바름을 받은 바름이라고 번역해야 될 것 같은데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대제사장이 아니고 일반 제사장을 가리킨다고 봅니다. 원문에는 기름 붓는다 히브리 말로는 야차크라고 하는 동사와 기름 바른다 마샤크라고 하는 동사가 구별되게 사용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름 붓는다 야차크라는 말은 영어로는 pour 붓는다 그야말로 붓는다고 번역했고 기름 바른다는 말이 anoint 혹은 smear라고 기름을 바르는 그런 뜻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문에는 원문에 기름 바른 제사장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제사장만 기름을 붓는다고 보입니다. 성경의 대제사장의 경우는 기름을 붓는다, 야차크라는 단어가 사용되어 있고, 일반 제사장은 우리가 기름 붓는다고 번역은 되어 있지만은 기름을 바른다, 마샤크라고 하는 다른 우리가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일반 제사장들은 단지 기름 바름을 받았다고 보입니다. 출애굽기 29장 5절 7절에 보면 아론에게 관유를 가져다가 그 머리에 부어 바르고, 우리말에 그렇게 번역했는데 그건 붓는다, 야차크라는 단어를 사용한 경우고, 출애굽기 40장 14절 15절에 너는 또 그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 아비에게 기름 부음 같이, 거기에는 마샤크라는 단어를 써서 기름 바름 같이 그들에게도 부어서라는 발라서 마샤크라는 말을 썼고, 그들로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기름 부음, 우리가 번역한 것은 기름 바름, 마샤크를 여기 써서 바름을 받았은 즉 대대로 영영한 제사장이 영영이 제사장이 되리라. 그렇게 대제사장의 경우는 기름을 부어 바르고, 물론 붓고 나면 바르기도 하겠지만 부어 바른다는 단어를 썼고, 일반 제사장은 그냥 바른다는 단어를 썼다고 보입니다. 여하튼 기름 바른 제사장은 백성을 대표하여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집행하는 자로 구별된 자이기 때문에 그의 범죄는 매우 큰 죄로 간주되었습니다. 제사 집례자가 범죄하면 그의 제사가 흠결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름 바름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으로 죄책을 입게 하였으면 이라고 표현합니다. 즉 제사장이 죄를 지으면 백성이 죄의 책임을 얻게 된다는 뜻이죠. 얻게 됩니다. 그러므로 제사장의 범죄는 매우 큰 죄이며 그는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야 하였고, 그것을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죽여야 했습니다. 흠없는 수송아지는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그 머리에 안수하는 것은 그의 죄를 그 제물에게 전가시키는 뜻이 있었습니다. 또 그는 그 제물을 여호와 앞에서 죽여야 했습니다. 죄값은 사망인데 범죄한 사람 대신 제물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곧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제물이 되신다는 뜻입니다. 여호와께 드리라는 말씀은 제사가 1차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임을 나타냅니다. 성경적 속죄 개념은 죄인이 죄에 대한 대리적 형벌을 통해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는 것입니다. 제사는 사람에게 감동을 줘서 어떤 교훈을 주는 그런 부차적인 뜻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보다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킨다고 하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속죄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는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 위에서 속죄의 제물로 죽으셨던 것입니다. 5절 계속 봅시다. 기름 부음, 역시 기름 바름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곧 성소 장 앞에 일곱 번 뿌릴 것이며, 성소장이라는 휘장을 말하는 휘장 앞에 일곱 번 뿌릴 것이며,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안 향단 뿔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 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또 그 속죄 제물된 수송아지의 모든 기름을 취할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근방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취하되 화목제 희생의 소액에서 취함같이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번제단 위에 불사를 것이며 그 수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 머리와 다리와 내장과 똥 곧 그 송아지의 전체를 진 바깥 재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 사르되 곧 재버리는 곳에서 살을 지니라. 기름 바름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야 했습니다. 족장의 범죄나 평민의 범죄에 대한 속죄죄의 경우에는 25절, 30절, 34절에 보면 제사장이 회막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사장의 범죄나 온 회중의 범죄에 대한 속죄죄의 경우에는 제사장이 회막의 성소에 들어가야 했습니다. 그것은 그 죄의 무게가 크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회막에 들어간 제사장은 그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곧 지성소 휘장 앞에 일곱 번 뿌려야 했습니다. 지성소에는 들어가지 않고 지성소 앞에 있는 그 휘장의 문이죠. 지성소 문과 같은 휘장에 일곱 번 뿌리는 것입니다. 피를 일곱 번 뿌리는 것은 완전한 속죄를 상징합니다. 또 그는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성소 안에 있는 분향단 뿔에 발라야 했습니다. 이것은 중보자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힘있게 올려진다는 뜻일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은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히 사하였고 그의 중보 기도와 또 그 안에서 우리의 기도들이 하나님 앞에 올려지고 받아지게 하였습니다. 제사장은 회막에서 나와 그 제물의 피 전부를 회막 문 앞 번제단 밑에 쏟아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그의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제사장은 또 그 속죄 제물인 제물된 수송아지의 모든 기름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근방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푸를 콩팥과 함께 취하되 화목 제물의 소액에서 취함같이 해야 했고 그는 그것을 번제단 위에 불살라야 했습니다. 그것은 그의 교만과 죄성을 회개함을 상징할 것입니다. 또 그는 그 수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머리와 다리와 내장과 똥 곧 그 수송아지 전체를 진 바깥 재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서 불로 나무 위에 살라야 했습니다. 진 바깥 재버리는 곳은 곳인 예, 여기 정결한 곳은 성소로부터 약 6km 떨어진 곳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처소로부터 떨어진 형벌의 장소, 곧 지옥을 예표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예루살렘 성밖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13절 계속 보시다 만일 이스라엘 온 회회 중이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그것을 회막 앞으로 끌어다가 회중의 장로들이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혹은 기름 바름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장 앞에 일곱 번 뿌릴 것이며 또 그 피로 회막 안 여호와 앞에 있는 단 뿔에 바르고 그 피 전부는 회막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그 기름은 다 취하여 단 위에 불사르되 그 송아지를 속죄제의 수송아지에게 한 것 같이 할 것이며 제사장이 그것으로 회중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들이 사함을 얻으리라. 그는 그 수송아지를 진 밖으로 가져다가 첫 번 수송아지를 사름같이 살을 찌니 이는 회중의 속죄제니라. 이것이 두 번째 경우죠. 첫 번째는 제사장이 범죄했을 경우에 수송아지들이고 두 번째는 온 회중이 범죄했을 때도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려야 했습니다. 그 규례는 제사장의 속죄제와 동일했습니다. 20절은 제사장이 그것으로 회중을 위하여 속죄한 즉 그들이 사함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제사는 구약시대에 죄사함을 얻는 방법이었습니다. 구약시대는 아직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이지만은 예표적인 그런 제사의식이지만은 제사의식을 통해 죄사함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22절 보십시다. 만일 족장이 그 하나님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실수로 범하여 허물이 있었다가 그 범한 죄의 깨우침을 받거든 그는 흠 없는 수소, 수염소, 순염소로 염소를 예물로 가져다가 그 수염, 순염소 머리에 안수하고 여호와 앞 번제 희생을 잡는 곳에서 잡을지니 이는 속죄제라 제사장은 그 속죄 희생의 피를 손가락에 찍어 번제단 뿔에 바르고 그 피는 번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은 화목제 희생의 기름같이 단 위에 불사를 찌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셋째 경우죠. 족장이 범죄했을 때는 흠없는 순염소를 속죄제로 드리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은 그 속죄제물의 피를 손가락에 찍어 번제단 뿔에 바르고 그 피는 번제단 밑에 쏟았습니다. 이 속죄제는 앞에 두 경우와 달리 제사장이 회막에 들어가지 않고 회막 밖에서 제사를 집행하는 속죄제이었습니다. 그러나 속죄의 효력은 동일하였습니다. 제사장이 그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하면 그가 죄사함을 얻을 것입니다. 27절 보십시다. 만일 평민의 하나가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다가 그 범한 죄의 깨우침을 받거든 그는 흠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를 인하여 그것을 예물로 삼아 그 속죄제 희생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희생을 번제소에서 잡을 것이요. 번제단 옆을 말하는 거죠. 제사장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번제단 뿔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 희생의 기름을 취한 것 같이 취하여 단 위에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롭게 혹은 유화의 향기가 되게 그런 뜻이라고 했죠. 유화의 향기가 되게 할지니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 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이것이 네 번째 경우가 되겠습니다. 평민이 범죄할 때, 세 번째는 족장이 범죄했을 때, 네 번째는 평민이 범죄했을 때, 족장이 범죄했을 때는 순염소를 드리고 평민이 범죄했을 때는 암염소를 드리게 규정했습니다. 32절 마저 보십시다. 그가 만일 어린 양을 속죄 제물로 가져오려거든 흠없는 암컷을 끌어다가 그 속죄제 희생의 머리에 안수하고 번제 희생을 잡는 죽이는 곳에서 잡아 죽여서 속죄제를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죄제 희생의 피를 손가락으로 찍어 번제단 뿔에 바르고 그 피는 전부를 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 어린 양의 기름을 취한 것 같이 취하여 단 위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 불사를 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의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 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자, 이 경우는 이제 평민이 암염소를 드릴 형편이 못 될 때, 가정의 경제적 형편이 좀 어려운 경우겠죠. 그때 어린 양은 암염소보다 좀 가격이 싸다고 보이겠죠. 어린 양을 속죄제물로 가져오려면 흠없는 암컷을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본장의 교훈을 정리해 보고 싶다. 첫째로, 죄는 속죄를 통해서만 사해질 수 있다. 그것을 보이죠. 속죄죄는 죄는 속죄를 통해서만 사해질 수 있습니다. 죄는 개인과 인류 전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죄가 문제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은 죄가 우리의 모든 불행의 원인이고 죽음의 원인이다. 죄의 씻음이 매우 중요한 것이다. 사도신경에 말한 대로 우리는 죄사함을 믿습니다. 죄사함이 있는 곳에 영생도 있습니다. 물론 죄에는 경중이 있어서 큰 죄가 있고 작은 죄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사역으로만 사해질 수 있습니다. 제사장이 속죄한 적 사함을 얻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사역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대속사역을 의지하고 주님만 믿고 나의 의가 되신 주님을 늘 믿고 꼭 붙들고 따르듯이 믿고 죄를 멀리해야 하고 직분자들은 더욱 그래야 한다. 교회의 직분자들의 죄는 더 중하다. 목사의 죄, 장로들의 죄, 또 모든 직분자들의 죄는 더 중한 줄 알고 죄를 멀리하고 예수님 의지하고 죄를 멀리해야 한다. 둘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는 완전하다. 완전하였습니다. 제사장이나 온 회중의 속죄죄는 제사장이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의 앞 휘장 앞에 일곱 번 뿌리라 그랬어요. 일곱 번, 한 번만 뿌리지 않고 일곱 번을 뿌리는 것은 완전한 속죄를 상징하였다고 봅니다. 예수께서 이루신 속죄 사역은 완전하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9장 24절에 보면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그 다음에 무슨 표현이 있었죠?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히 속하여진다. 완전한 속죄죠.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할렐루야입니다.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예수님의 메시아의 대속사역이 바로 그것입니다. 영원한 속죄 또 영원한 의, 그것이 대속사역이다. 로마서 10장 4절도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의를 완성했다,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이제 모든 율법의 요구를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사역으로 마쳤다. 그 말은 다 이루었다. 주님의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예, 다 이루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옳습니다. 메시아께서는 친히 사람이 되어 오셔서 자신의 피를 흘려서 짐승의 피가 아니고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신적 존재이신 예수 그리스도, 신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원한 속죄다,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히브리서 10장 10절 14절은 더 놀라운 말씀을 했죠. 이 뜻을 좇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히브리서는 참 놀라운 책인데, 히브리서가 없었다면 이 놀라운 구절들이 없었을 뻔하는데, 예, 히브리서는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라는 걸 증거하실 뿐 아니라 그의 사역이 완전한 속죄라는 것을 증거하는 놀라운 책이죠. 앞에 읽은 히브리서 9장 12절의 영원한 속죄도 놀랍지만 10장 10절 14절은 더 놀라워. 이 뜻을 좇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얻었다. 시제가 완료 시제라고 했죠. 헤기아스메노이, 헤기아스메노이, 완료 시제로 거룩함을 얻었다. 그렇게 되어 있고, 14절에는 더 놀랍게, 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와, 할렐루야.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텔레이오켄, 이것도 완료시제입니다. 완료시. 예.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할렐루야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바로 그것이다. 영원히 온전케 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완료시제로 하신, 이것을 우리가 법적인 의, 법적인 성결이라고 말합니다. 법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의인되고 그래서 성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성도입니까? 부족함이 없지 않은 우리가, 때때로 죄성이 있고 실수가 없지 않은 우리지만,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 때문에 우리를 거룩하다, 내가 너를 거룩한 성도로 여긴다, 의인으로 여긴다, 법적인 의, 법적인 성결, 할렐루야죠. 속죄가 완전하다. 끝으로 셋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과 중보 사역은 효력이 있다. 여기에 속죄 제물을 가지고 성소에 들어간 제사장은 그 피를 분향단 불에 발라라. 불에 발랐습니다. 또 성소에 들어가지 않은 속죄 제물의 피는 번제단 불에 발라. 불이 무엇입니까? 불은 권능을 가리키는데 효력을 나타낸다. 힘, 효력 할 때도 우리 힘자를 쓰죠. 효력.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은 효력이 있다. 예, 번제단 뿔, 예, 분향단 뿔, 예, 효력을, 속죄 사역의 효력을 상징했다고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과 그의 중보 사역은 지금도 예, 효력을 발휘하고 있다. 지금도 로마서 8장 33절 34절에 보면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를,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시니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지금도 속죄 사역의 효력이 있어서 간구하신다. 그러니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 누가 정죄하려고 하면 하나님 앞에 예수께서 우리를 대중보사역으로 간과하셔서 아버지 내가 저들을 위하여 피를 이미 흘렸나이다, 저들을 위하여 의의를 완성 성취하였나이다, 획득하였나이다, 용서하여 주소서. 할렐루야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날마다 의의 길을 걷게 하신, 히브리서 7장 24절 25절도 예수께서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우리가 예수님 힘입고 나아옵니다. 날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나아오는 자를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효력을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사역, 중보사역은 지금도 현재적으로 효력이 있어서 항상 살아서 간구하시는, 중보사역하시는 주님이시다. 그것을 상징하였고, 구약의 뿔에 피를 바르는 것은, 번제단 뿔, 분향단 뿔, 뿔에 바르는 것은, 그리고 이것은 성경이 증거하는 놀라운 것이다. 속죄사역의 효력, 중보사역의 현재적 효력을 증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로만 피가, 죄가 씻음받고 그 속죄는 완전하고 그 속죄는 지금도 효력이 있다. 할렐루야. 이것이 오늘 구원사역, 오늘 여러분들을 구원하고 우리를 성화시켜서 완전한 길로 나아가게 하는 원동력입니다. 힘이 되어서 날마다 전진합니다. 낭망하고 코 빠져서 앉아있듯이 나는 부족하다, 부족하지요. 부족만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은 완전하시고 그 속죄사역이 완전하고 지금도 효력 있는 것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진하기를 바랍니다. 성화를 더욱 힘있게 이루는 우리가 되었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커서 속죄의 피로 죄 씻음을 주셨고 그 완전한 피로 우리를 거룩게 하셨고 완전케 하셨고 그것이 효력이 있어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 믿고 의의 길, 선한 길, 거룩한 길을 걷게 하시는 주님이시여 할렐루야 감사하며 오늘도 모두들이 낙망치 아니하고 전진하고 성화를 조금씩이라도 이루는 하루가 되고 남은 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